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도네츠크 오체레티네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전황을 전하는 사이트 딥스테이트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거의 매일 고지를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관측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체레티네 마을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지난 2월 이곳에서 16km가량 떨어진 산업도시 아우디우카를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동부군 사령부 한 장교는 지난주 CNN에 러시아군이 오체레티네를 확보할 경우 도네츠크 지역의 코스티안티니우카, 프크로우스크, 벨리칸 노보실카 등 3개의 주요 군사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핵심 병참선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2021년 8월 이후 대통령 인출 권한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국방부 재고 인출을 통한 지원 중 56번째로 RIM-7, AIM-9M 방공용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155mm, 105mm 포탄 등이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우크라이나 어린이 16명이 귀환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16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풀려나 카타르에서 친지들과 만났다며 현재 의학, 정신, 사회적 회복을 위해 카타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로 강제 이주됐었으며 카타르의 중재 노력으로 풀려났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십 명의 귀환을 도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 명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마리아 리보바 벨보바, 러시아 어린이 권리 담당 대통령 전권 대표가 이날 대면 형식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했다면서 29명의 어린이가 우크라이나로, 19명은 러시아로 갈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리보바 벨로바 전권 대표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19,000명 넘는 아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돌아온 어린이는 4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지구궤도상의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 나라가 찬성했으며 또 다른 상임이사국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과 함께 적어도 9개 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 뒤 발언에서 오늘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만일 규칙을 따른다면 왜 그것들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며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곧 안보리 이사국들과 우주 평화 유지를 위한 자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7년 체결된 유엔 우주조약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명국들이 핵무기나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어떠한 물체도 지구궤도상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공간에 대한 무기 배치와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거나 지구에서 우주로 향하는 무력을 통한 위협이나 사용을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찬성 7표 대 반대 7표로 부결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활동과 조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안에 서명해 발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 중단과 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에 점령하는 군사 도발을 동북아의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은 미한일 3국이 조만간 함께 확장 억제 관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4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활동과 조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at's the right direction and we need to do more of that and recognize its significance more directly. The fact that both of them institutionally have taken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띵크탱크인 허디슨 연구소가 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연 대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로 중국과 북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북한이 취하는 일부 활동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환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분야에서 더 큰 역량을 창출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핵 우산에 대해 영내 일부 국가들이 제기하는 불안감도 언급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Remarkable to see the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both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to overcome both incredibly difficult historical issues, but also
캠벨 부장관은 가장 최근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한국이라면서 워싱턴 선언은 우리의 확장 억제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구산 확장 억제는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분명히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핵 억지력에 대한 양자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주제에 대해 조만간 미한일 3자 간 관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어느 한 국가가 이탈을 고려한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 정상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한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며 미한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first,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that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the United States, one that we probably don't understand or sort of recognize as much and we wouldn't have predicted.
캠프 데이비드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은 정말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이어 노벨 평화상은 인도 태평양에 관심을 그다지 두지 않지만 만약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긍정적인 한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삼국 관계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조용히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한국의 총선 결과로 인해 한국 내에서 부정적인 한일 관계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를 더 취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도 물밑에서 더 많은 3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이 지금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이는 미국 역내 관계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264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대러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원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kraine has been running out of artillery shells and ammunition. Meanwhile, Putin's friends.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포탄과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친구들은 그에게 계속 보급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드론을 보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보냈으며 중국은 부품과 러시아의 방위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독재자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 맞선다며 세계 초강대국이자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국경 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지연된 지 약 반년 만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간 연대와 북한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지원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0일 지원안 관련 팩트시트를 내고 적들의 방위산업 기반은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구해야 했다며 이번 추가 지원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23일 상원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잔인한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그는 푸틴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란의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미니미인 북한 독재자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is a brutal dictator, but it's led by him, Putin, the Ayatollahs, in Iran, the terrorists in Iran, large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이익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partners and allies and the democratic values we hold dear are in real danger.
이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에 충분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이란,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러시아의 절박한 전쟁기계 보급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 중단과 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전 위험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4일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일삼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며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 약속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구두나 서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으며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단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을 때 북한이 불과 몇 달 후 외교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고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VOA에 2018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을 대체할 새 기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을 다하고 압박과 제재 강화 및 군사적 억지력을 중단하며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해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연장이 불허된 유엔 대북 제재 위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이들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에 앞서 한국 방문 중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24일 미한연합훈련이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비난에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과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국방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인 군사연습은 80여 차례, 한국 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은 60여 차례나 된다며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한연합공중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 7공군은 24일 현재 진행 중인 연례미한연합편대군종합훈련 KFT24가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 부이트라고 70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합훈련의 성격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KFT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례 훈련 일정의 일부로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의 어떠한 실제적 위협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운용성과 군의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함께 훈련하는 일은 동맹국들의 전문화된 군대 특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훈련들은 미한 동맹이 어떠한 잠재적 비상사태에도 대응하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 7공군은 KFT가 항공기와 관련 인력의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수행되는 가장 큰 미한 공중연합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규모가 확대된 KFT-24는 25종의 다양한 항공기와 미한 동맹 양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국 군산 미 공군기지에 모여 2주에 걸쳐 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공군은 지난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공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KFT가 이날부터 26일까지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공중 영역에서 전력 우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억제, 방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0군은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F-35B 라이트닝 2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 F-16 전투기, A-10 썬더볼트 2 공격기, E-3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U-2 고고도 유인 정찰기, MQ-9 리퍼 무인 정찰기, MQ-1C 그레이 이글 공격형 무인기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에서는 F-35A, F-15K, F-16, FA-50 등의 전투기가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 7공군은 이번 훈련에 미 전략사령부 전력을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역량도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작전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잠재적 또는 계획된 향후 작전들이나 미 전략사령부 작전 혹은 미 전략사령부 항공기의 배치 등과 관련한 어떠한 세부사항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KFT-24에 참여하는 미군은 양국 간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역량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린 군사연습은 80여 차례, 한국 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이 60여 차례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실시된 훈련을 일일이 열거한 김 부부장은 미한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18일 벌어진 연합공중침투훈련을 내놓고라도 100여 대의 각종 군용기들이 참가하는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라는 것이 12일부터 시작돼 26일까지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연습들은 명백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겨놓기 위한 시연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23일 미한이 실시하고 있는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미국의 우주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24일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주에 대한 열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주 영역에서의 북한의 능력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또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앞서 한국 방문 중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만나 협력 방안에 관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공군 우주작전비행대 사령관과도 우주 영역 인식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한의 3국 모두가 미사일의 경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 지도부와 군대, 국민들에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세 나라 간 협정의 훌륭한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의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 지점 등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팅 사령관이 김명수 한국합참의장과 한국공군 관계자를 만나 현대전에서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양국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광범위한 방위체계 내에서 우주자산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이 70여 년 동안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던 것처럼 우주 영역 또한 미한 양국의 국가안보의 토대가 되고 있다며 우주에서의 동맹 상호 운용성 강화가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와이팅 사령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우주쏘의 확고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 우주사령부의 변함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소형화했던 핵탄두는 1년 전에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소형화한 탄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한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도 실전 배치한 경우를 전제로 방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at warhead was unveiled by the North Koreans over a year ago. And, you know, the general consensus of experts seems to be that it's credible.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핵 방어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훈련을 22일 처음으로 진행했다면서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상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 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미한 정보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독일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스틱 대표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탄두의 무게가 200kg 이하로 충분히 가볍고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600mm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탑재물이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고 가볍다면 핵이든 무엇이든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have managed to make it light and small enough to be below 200 kilograms of weight, it certainly would fit on top of the 600mm.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전술핵 탄두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전술핵 탄두의 직경은 40에서 50cm로 추정됐으며 이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KN-25, 북한판 에이테큼스, 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는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WMD 특별 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해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certainly possible, but we just simply haven't seen any evidence of it, so it's hard to say. I know that's an unsatisfactory answer, but you know, until we've got evidence, it's all speculation.
피터스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요한 핵무기 설계 정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을 매우 주저해 왔다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유형의 탄두 제조법이 담긴 설계도를 북한에 넘겨줬다기보다는 북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만큼 그들이 해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Most states have been pretty hesitant to share critical nuclear weapon design information with other actor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사진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방사포가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북한이 직경 600mm 미만의 탄두를 확실히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I mean, I certainly would not exclude that it could hold a warhead, and they can certainly make a warhead with a diameter.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단 몇 차례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 실험을 한 뒤 실전 배치한 사례를 들며 1998년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 진전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할 증거는 없지만 1990년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 것과 거의 같은 수의 실험을 북한이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입었던 피해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에 사용한다면 50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Comes almost to the scale of Hiroshima and Nagasaki, so it will be a big damage. It depends how you use, where you use.
다만 북한도 그에 대해 어떤 종류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핵 지위 통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도발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려 했을 뿐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핵 지위 통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 반격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것은 몇 달 전처럼 방사포에서 각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압박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사일 발사와 다른 것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claim to be trying to show an execution of the nuclear attack, but all they showed was the launch of a single missil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한국 군 당국의 평가에 동의하며 김정은은 북한의 핵 역량을 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Exaggerating that they've deployed a lot of nuclear warheads, I think the Korean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actly right. Kim seems to be exaggerating it.
그러면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됐을 수 있지만 이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미한 동맹이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n that becomes a real challenge for South Korea and for the United States. It's hard to say again whether or not that's true.
그러면서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이는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으로 돌아간다면서 한국 대부분 지역에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이 이례적으로 공개되면서 북한이 러시아, 이란과 반미 연대 삼각협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파견 목적이나 일정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경제 교류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스라엘과 확전 기로에 있는 이란과의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친러를 축으로 한 삼각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외 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앞서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지난 22일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한국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에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반미연대 구축을 위한 외교활동에 열을 올리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외경제상이 움직이면 경제협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간에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지금 있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협력을 빙자해서 삼각군사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과 이란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1980년부터 탄도미사일 등 군사협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주력 탄도미사일들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거나 무수단 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운이 감도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북한과 이란 간 연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에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주고 이란으로부터는 무인기와 고체연료 기술 등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등 핵 관련 기술이 이란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의 핵 확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핵심은 북한이 핵 기술을 외부에 확산하는 것.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중동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중동의 아주 핵심적인 적대 국가인 이란도 있고 또 이게 잘못하면 중동의 급진 테러 조직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거대 산유국인 이란은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무인기 제조와 철강, 자동차 산업 등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이란은 군사 분야를 제외한 일반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모두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어 필요하다면 무기 거래 외에도 경제 분야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원유 금수 등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온 이란은 교묘한 제재 회피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은 이를 이용해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꾀하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기존 제재에 대항한 메커니즘 체제를 북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자신들이 무기를 제고한 만큼의 어떤 황금성이 높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크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란은 예전부터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대놓고 하겠다라고까지 했던 국가라서 러시아처럼 조금 눈치 보다가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 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담화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를 모색하는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불만과 초조감을 보여준다면서 대북 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북한 담화는 러시아, 이란 등과의 반미연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며 가치에 기반해 진영 간 대립구도를 만든 미국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행동들에 대해서 북한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훨씬 더 거기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실패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을 보입니다.
한편 북한 매체 보도에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등장한 것은 2019년 12월 미국 담당 부상 리태성의 담화가 나온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그 사이엔 주로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담화가 나와 미국 담당 부상 자리가 없어졌다가 최근 부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민생을 외면하고 군비 지출에 집중하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24일 VOA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아퀼리노 사령관은 전날 북한 정권과 관련해 제재 하에서 낸 모든 경제적 진전을 군사력 강화에 투입하고 북한 주민을 먹이는 데 쓰지 않고 있다며 역겹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23일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현지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또한 경제가 실패하고 있음에도 군사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아퀼리노 사령관은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일부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북한 등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유엔 총회 의장이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프랜시스 제78차 유엔 총회 의장이 23일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 등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nsider that the Council remains unable to collectively address critical peace and security situations.
프랜시스 의장은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사용 감시를 위한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 채택 2주년을 맞아 열린 회의에서 안보리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시리아, 말리 그리고 북한과 관련한 중대한 평화 및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지속적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것이며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집단적 행동의 실패로 인식돼 유엔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we do nothing, questions on the continued relevance of the United Nations will escalate and public confidence.
프랜시스 의장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이날 총회에서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벽에 막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조현우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2022년 5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기모순적인 거부권 행사 이후 북한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최소 7차례에 걸쳐 ICBM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se self-contradictory vetoes, the DPRK has launched at least seven intercontinental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대북결의 2397호 28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상응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서 이로 인해 유엔 감시 메커니즘과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부권을 행사한 회원국들의 불법적인 북한 무기 조달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향후 보고를 침묵시킴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차석 대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인 거부권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거부권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2년 4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럽의 리텐슈타인이 주도하고 미국과 영국 등 83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열흘 이내 총회를 열고 해당 상임이사국 대표가 발언자로 나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도 이날 총회에서 거부권 이니셔티브가 안보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혁신이라면서 미국은 결의안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때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이니셔티브는 안보리 운영의 가장 논쟁적인 측면 중 하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cognize the veto is at times controversial. This is why the veto initiative is so important.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총회에서 거부권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침략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를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임이사국이 분쟁에 직접 연루된 경우 거부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냐는 거부권을 보다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상임이사국 또는 선출직 이사국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대안 제안을 수반해야 한다는 건설적 거부권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에 반발하면서 거부권은 유엔 구조의 초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없다면 안보리는 모호한 결정에 도장만 찍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사용을 옹호하고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도 채택 이후 2년간 아무런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미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지난해 더욱 위축됐다고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가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는 24일 세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23-2024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에선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동적 사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시민 공간에 대한 정부의 완전 통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이미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지난해 1월 한국식 말투를 제고하기 위해 채택한 평양 문화보호법은 영화, 책, 노래 등 반동적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보거나 읽거나 듣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몇 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배포에 관여한 사람들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위험에 직면한다며 괴뢰 말투 사용죄로 명기된 58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데일리 앵키 등 대북 매체들이 입수해 공개한 평양 문화와 보호법에 따르면 58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 주었거나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오염된 주민들의 정신을 깨뜨리기 위해 관계당국이 공개체포와 재판, 공개처형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엔 한국 영화를 시청한 혐의로 10대 소년 2명이 체포됐다는 보도와 이들이 처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들은 정당한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끝내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유엔 총회가 1948년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아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 정부들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아동을 체포하거나 구금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의 권리와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면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송환된 탈북민이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수백 명의 탈북민들의 운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우려도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8명의 유엔 전문가는 중국이 강제 실종, 고문, 기타 학대, 처형 가능성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인 5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중국에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명백한 규범 위반, 무력 충돌의 증가, 수단과 미얀마에서의 권위주의 부상 속에 국제법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의 아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날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인권 침해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용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휴스턴에서 만나 다양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정에너지협력,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수출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제10차 미한 에너지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프리 파이어트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가 국무부, 에너지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당국자들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단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대화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우선순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탄소화 노력과 청정에너지 협력,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기후변화 대응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등이 의제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부 대표단은 또 양국 기업의 고위 경영진, 금융 전문가와 함께 일련의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광물 공급망, 해상 풍력 발전과 청정수소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미한 양국의 민관 라운드 테이블은 이번에 처음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에서 카네이션 혁명이 발발해 살라자르의 독재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포르투갈의 국영 라디오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란돌라 빌라 모레나가 흘러나왔습니다. 포르투갈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세운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 장교들은 장기 독재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군은 하지만 쿠데타군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시민들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달아준 빨간 꽃 카네이션은 곧 비폭력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네이션 혁명으로도 불린 이 포르투갈 혁명의 성공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1974년 4월 25일 발발한 포르투갈 혁명은 이후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25일 소련군이 독일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베를린에는 히틀러와 독일군의 지휘본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동부전선을 담당한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결국 닷새 뒤인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까지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종결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